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여덟 번째 시즌 네 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여덟 번째 시즌에서는 존 플라벨 목사님의 마음 지키기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네 번째 시간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마음을 지키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라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가 가난이라는 굴레 속에 들어가 있을 때 또는 평소에 가난한 삶은 아니었지만 경제적인 한파가 밀어닥쳐서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그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지식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부유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언제 세계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지 알지 못하는 현실에 저희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설령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한 번도 겪지 않고 평안하고 부유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잘 마음에 익혀놓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잘 준비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 줄수 있는 좋은 위로자로도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잘 익히는 것은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존 플라벨 목사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마음을 지키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를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일을 특별히 부지런하게 행해야 하는 다섯 번째 시기는 현실적인 삶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이다. 그런데 신앙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을 할 때가 많다.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면 그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인내도 똑같이 바닥을 드러내기가 쉽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노래를 부르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그러므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 여러분은 가난한 삶을 살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져서 몇 년이라는 긴 세월을 깜깜한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특별히 가난이라는 굴레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신앙이 탁월한 사람들조차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자주 흔들리고 자기들이 겪고 있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파생적으로 겪는 또 다른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망스럽거나 정말로 하나님이 섭섭하거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가난이라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을 때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다가도 그런 불평을 늘어놓는 못난 나 때문에 또한번 괴로움을 겪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생각하다가도 하나님을 섭섭하게 생각하는 내 자신의 부족한 신앙 때문에 또 다른 괴로움을 겪고, 이제 이런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되기가 쉬운데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이 더 가라앉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해지기가 쉽고, 현실적인 삶 속에서도 민감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변하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될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킬 수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빠져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 경제적인 삶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괴로움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 시기 동안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이 세상에게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전, 인생의 행복과 안전이 물질에 달려 있지 않고 인생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기쁨으로, 우리의 안전으로 명백하게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가난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있는 그런 고귀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법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길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 어쩌면 우리가 평생 끌어안고 살아야 할 가난에 대해서 한번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돈이 없어서, 아니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힘이 없어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으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어떤 신자들을, 특별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신실하게 사는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계속 겪도록, 그리고 가난 속에서 평생을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든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결국은 돈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 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도 빼앗을 수 있다는 그런 무서운 집념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방식, 말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실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돈이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고, 그것을 놓지 못해서 평생 더 많은 돈을 벌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정반대의 철학을 가지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해 줄 특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특별하게 고르셔서 그 사람들에게 가난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일생을 붙들어 주심으로써 돈이 많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을 자주 겪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이 안정감을 누리면서 그 사람이 굶어 죽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먹고 살면서 신령한 일을 추구하는 것을 세상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에게 특별한 부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을 부유하게 만드실 수 있는지를 또한 증명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만드심으로써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깊은 죄된 욕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혹은 가난한 삶을 살 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이 힘들어지지 않게 지킨다. 그런 아주 소극적인 차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삶을 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실패자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이 삶은 이 악한 세상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행복과 안전을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 어리석고 악한 세상에 인생의 참된 행복과 안전은 오직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해 보일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사명의 삶을 내가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중한 사명이 잘못되지 않도록 그 사명을 잘 이루기 위해서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야 옳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좀 마음을 잘 지켜서 점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부요케 하시는 시간이 앞당겨지는 것을 노리고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 일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정말 내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평생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 잘못된 행복관, 잘못된 인생관을 내 삶으로 한번 흔들어 볼 수 있는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능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생의 행복과 안전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지키려고 생각도 하는 거고 방법도 배우는 거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존 플라벨 목사님이 정리해 준 지침을 일곱 가지로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가난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만 겪고 있는 유별난 상황이 아님을 먼저 알아야 한다.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해보자.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고린도전서 4장 11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섬김을 하룻만에 행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가난하였다. 그러니 우리 중 누가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이제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셨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했고 정말로 잘 섬겼던 매우 탁월한 사람들이 일생을 살면서 많은 경우 가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계속해서 겪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부와 건강과 성공을 풍성하게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필요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풍성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세상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부유하고 그리고 성공하고 늘 모든 일이 잘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는 가난하고 헐벗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 교회 역사에서 저희들이 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처한 상황이 우리만 겪고 있는 유별난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굳게 세워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침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많은 약속을 주셨다. 예를 들어서 시편 34편 9절 10절에서는 이런 약속이 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리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이사야 41장 17절에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에게 이런 약속들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불신의 마음으로 염려하며 불평하겠는가? 여러분, 사실 약속을 붙잡고 산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빨리 충분하게 성취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약속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힘들기는 하죠.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보다 그냥 실제로 현실 삶 속에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사실은 나한테 더 좋은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이니까 좀 힘들기는 하죠.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장래에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풍성한 부요함이 이 땅에서든지 아니면 천국에서든지 반드시 우리에게 정해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지침은 이렇습니다. 설령 지금 경제적인 사정이 몹시 나쁘다고 해도 경제적인 사정이 더 나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더 나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숙고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난하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특권을 양쪽 저울에 달아놓고 비교해 볼 수 있어야 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힘들 때에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우리의 고된 운명에 만족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천사들과 함께 생명의 떡인 그리스도를 마음껏 먹고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마틴 루터는 늠름한 표정을 지었다고 한다. 여러분, 은행에 이제 처음으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조금씩 조금씩 적금을 부으면서 그 적금의 액수가 커져가는 것을 이제 가끔 통장을 열어서 보면서 흐뭇하게 생각하던 그런 추억들이 아마 대부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통장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통장 하나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통장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안 열어보는데 그것을 열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지금은 하나님의 은행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꺼내쓸 수 없어서 그렇지 나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언제 주시기로 작정한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내가 마음대로 지금 꺼내서 쓸 수 없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신 적금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통장을 열어서 이제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도록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현재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우리 통장에 있는 은행 잔고가 비어가고 줄어가는 그런 것들만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되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금 통장을 열어서 거기에 얼마나 크고 많은 것들이 쌓여져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마틴 루터가 말했던 것처럼 고된 운명, 가난한 운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늠름하게 우리를 실패자라고 우리를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이 세상에게 큰 소리로 말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몰라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얻은 복락은 정말 사람이 머리로 생각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영광스러운 것이니 나는 내 삶에 만족하고 내 삶에 불만이 없다라고 그렇게 차분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런 차분한 말이 이 세상에게 큰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지침은 이렇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큰 고통이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고통이 없을 정도로 가장 큰 고통은 아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경제적인 부를 허락하시고 그 대신에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이나 양심의 공포로 당신을 괴롭게 하신다면 당신은 어느 쪽을 선택하겠는가? 별로 크게 위로가 안 되는 설명이죠.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제적으로 정말 부유하게 하시고 만일 우리의 마음을 완약하게 내버려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불신앙 가운데 살게 하시고 불신앙 가운데 죽게 하신다면 그것은 정말로 끔찍한 재앙이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으로 나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가난이라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된 것이죠.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침은 이렇습니다. 계산을 정확히 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계산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순례의 길의 끝자락에 서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시간이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더 가까이 우리에게 와 있을 수 있다. 쌀통에 쌀이 거의 다 떨어지거든 이렇게 말하라. 이런 일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어쩌면 더 이상 쌀로 지은 밥을 안 먹어도 될지도 모르니까. 가난해서 당장 죽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말라. 의인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으며 굶주리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만일 굶어서 죽게 된다면 그것은 천국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고 이후로는 모든 것에 풍족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별로 또 위로가 안 되는 설명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이제 설명을 했던 이런 목사님들이 가난을 안 겸해 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경험한 분들의 신앙에서 나온 말들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로 위로가 안 될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말처럼 들리지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다섯 번째 지침은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10년, 20년 후에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많이 염려하고 우리의 미래가 정말로 안정될 것인가, 특별히 경제적으로 안정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에 대해서 옛날 사람이 두 가지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오래 이 세상에 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게 되어서 나중에 경제적으로 내 인생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시간까지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코 굶주리지 않게 하실 거라는 약속이 있으니까 10년, 20년, 30년 뒤에 미래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 지침이에요. 여섯 번째 지침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새로 생길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의심한다면 과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행동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또한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까마귀 새끼 한 마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 그 소리를 들으시고 먹을 것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 까마귀 새끼에 대한 얘기는 욥기 38장 4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딱 앉혀놓고 너는 까마귀 새끼 한 마리보다도 못한 인간이야, 그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아마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 내가 까마귀 새끼 한 마리보다도 더 가치가 없는 사람이냐고 우리가 항변을 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가난한 삶 속에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나는 까마귀 새끼 한 마리보다 더 가치 없는 인간입니다 라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소리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경제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들에 핀 꽃을 봐라, 그리고 참새 한 마리를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는 것을 생각해라, 너희들은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니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돌봐주시겠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꼭 기억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어질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소중한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 일곱 번째 지침은 이렇습니다. 죄의 열매나 형벌로 우리에게 임하는 고통을 견뎌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죄악된 방법을 통해서 가난을 스스로 초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가난은 단순한 고통일 뿐이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염려한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로 여러분을 가난하게 했다면 여러분의 가난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가난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다고 슬퍼한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어도 가난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의무가 아닌 것이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부유한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측면에서 가난한 삶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무한히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가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아요.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가난한 삶을 보면서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힘들게 산다 그렇게 말은 하겠지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비아냥을 들으면서도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꾸준하게 보여줌으로써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만능주의, 그 황금 만능주의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로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일들은 물론 우리가 가난할 때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유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것이니까 내가 가난한 삶을 살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해서 괜히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그럴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부유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그들 가운데 주셔서 자기들의 물질을 풍성하게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이 서로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똑같이 드러내고 그러면서 서로를 돌봐주고 서로를 지켜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셋업을 해주신 것이니까요. 절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거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그 지침을 일곱 가지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간은 이러한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을 돌아보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경건한 의무를 이행할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그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